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람이 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참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이 즐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해 주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또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건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체유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를 아십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서는, 나의 능력으로서는, 나의 재능을 통해서는, 나의 수고를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바울은 설명해 주면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만큼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으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힘으로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토탈리 완전히 부패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썩었고 부패했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예비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셔서 한 사람 아담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이 이른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정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바울은 설명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 앞 제물로 드릴 것을 얘기합니다. 순교의 제물로 주 앞에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순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많은 참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고난을 겪은 많은 그 성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좀 해봤어요. 30몇 년 전에. 근데 그분들 보면은 독한 것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순교하는 것은 마음을 막 입을 막 짜물고 죽여 하고 하면 한번 그러면 순간적으로 잘만 참으면 순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총을 대고서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럼 나 믿을 거야. 죽이려면 죽여. 그 순간만 잘하면 순교할 수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 소리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활 전부를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순교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할 때 우리는 순교적인 신앙,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주님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은 창세기에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8장 8페이지에 보면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페이지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으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겪어야 되는데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고 얘기합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술세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에녹을 평가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저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러한 삶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옮겼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간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에녹은 그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시기에서든지 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순간순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동행의 조건은 첫째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세상이 뭡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이 세상적인 것의 특징을 갖다가 이 정욕적인 것,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 이 세상에서 명예를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마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육체적인 것, 정욕적인 것, 죄적인 것, 본능적인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뛰어 넘어야 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보면 5절까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 그것을 하나의 구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바울은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이 뭐라고 할까요?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생활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은 물고기는 물줄기를 따라서 흘러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역류해서 올라갑니다. 죽은 그리스도인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역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하반절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2장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두려워 낮은 채 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무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본성 속에 일어난 모든 죄악들 그것을 우리는 누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순간순간 나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러한 동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지키기 매우 힘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능을 따라 육체를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르고 그것을 죽이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그리고 그 안에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순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성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자였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순교자가 되고 어떻게 성자로서 우리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 이렇게 얘기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주님을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 뛰어난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을 써서 자기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를 고백하면서 이 성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City of God이라는 게 책을 써서 뛰어난 학자로서 역사를 보는 안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주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거스틴 하면 위대한 성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렇게 처음부터 위대한 성자는 아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어렸을 땐. 그러나 세상에 가면서 세상 물에 빠지면서 범죄하기 시작하고 방탕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사생활을 낳고 이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이 죄에 빠져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할 때 그가 어느 날 어린아이들이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하는 그 노래소리를 그가 듣게 되는 그때 그가서 바로 옆에 있는 책을 하나 딱 집어서 읽게 되는 그 읽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길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걸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짐을 내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 붙잡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이며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뛰어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자로서 숭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한다면 주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너무나도 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며 주 앞에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